315문부터 320문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315문을 보겠습니다. 315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 때문에 성례들을 제정하신 이상 우리가 이를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 불손한 태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따라서 누구든지 성례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고의적으로 그 사용을 회피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며 그분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분의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말씀 하나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세례와 성찬과 같은 이런 성례를 마련하신 의도는 전적으로 우리를 배려하신 그 이유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하신 조처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은 항상 육적인 일에 관심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졌던 존재고 육적인 일이 가르치는 바 영적인 사실에 훨씬 더 관심이 있었던 존재인데 아담 안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일, 그저 먹고 사는 그 일에 기본적으로 그냥 관심을 가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육적인 것에 관심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숙고하는 장치로 성례를 마련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적인 것을 명상하는 데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성례를 제정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 하는 은혜로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 상징을 주신 것이지요. 세례 때 물, 성찬 때 떡과 포도주와 같은 이 가시적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햇빛의 작용에 의해서 만물이 소생케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햇빛 그 자체의 작용을 눈으로 보는가 하면 우리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것에 의해서 식물이 자라는 것으로 햇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햇빛이 어떤 작용을 통해서 식물을 자라게 하는지 모든 것들을 눈으로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만 그러나 생물이 생동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만찬과 세례의식과 같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실제한 은혜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우리를 배려해서 성례를 제정하셨다면 이 성례를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지요. 세례를 단순히 교회 안에 들어오는 통과 의례 정도로 마치 입국할 때 스탬프 도장을 이렇게 딱 찍어야 입국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교회 안에 들어오는 하나의 의식으로 여기거나 혹은 성찬의 의미와 본질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의식에 참여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더더욱 어떤 경우에는 아예 성례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315문 답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세 가지로 고의적으로 그 사용을 회피하는 자는 첫째는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다. 왜 그렇죠?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분이 제정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데 성례를 거부하는 것은 곧 은혜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체 그 일에 직접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례를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요 그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요 또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제로 316문을 보면 이런 질문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선한 사람들과 악인들이 함께 성례를 받고 있는데 성례들이 어떤 은총의 확신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불신자들과 사악한 자들에게도 성례의 은총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 때문에 성례의 능력과 본질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택자와 불택자가 섞여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지역 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가시석 교회 안에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한 사람을 교인으로 받을 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보고 교인으로 받습니다. 세례문답할 때 정말 당신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습니까? 라고 묻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는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성찬에 참여하도록 만듭니다. 옛날에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성만찬 전에 반드시 이 신방을 했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랄지라도 성찬에 참여할 만한 그런 내용과 수준을 갖고 있는지를 따져서 성찬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신앙 고백을 보고 그분의 말을 보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지 24시간 동안 CCTV를 가동했다가 당신 이런 정도의 삶을 산다면 도대체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인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신앙 고백의 진정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들어와 앉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때로 직분자도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성례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면 과연 성례가 어떤 은총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비록 불신자와 사악한 자들에게 이런 성례 은총이 제시되어도 성례 능력과 본질은 절대로 약화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뭐냐면 예수께서 제정하신 첫 번째 성만찬 예식에 가룟 유다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미 버린 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식에 참여했거든요. 따라서 그 예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효력은 그 예식에 나온 일단의 사람들 때문에 그 효력이 상쇄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 소요리 문답 91문답에 어떤 질문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여야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나 성례를 행하는 자에게 어떤 덕이 있어서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성례를 믿음으로 받는 자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일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 자체나 그 다음에 성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무슨 덕이 있어서가 아니다. 특별히 성례를 침례하는 목회자가 더 경건하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317문. 그렇다면 성례들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 효력을 일으킵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이 성례들에 참여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넜는데 이 사실을 두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너희가 모세에게 속하여 다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는 것을 가리켜서 세례를 받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외적 형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반드시 은혜의 본질에 참여하는 것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지요. 무조건 성례 참여하면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17문에서 성례의 효력은 예수로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참여할 때 발생한다. 믿음으로 참여할 때 발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그죠? 네. 근데 실제적인 효력은 그 성분에 없는데 무슨 약을 먹으면서 이것이 회스탈이다, 소화제다라고 먹으면 뭔가 실제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믿음을 이것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참 우스운 이야기겠지만 어쨌든 간에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먹으면 소화가 되겠다. 나름대로 그 본인의 어떤 확신이 있잖아요. 회스탈인 줄 알고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 편에서의 믿음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성례 참여해도 그 효력이 어떤 효과를 가져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례를 제정하실 때 물과 또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성만찬 예식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아무리 큰 상에다가 산해진미를 잔뜩 차려놓아도 그것을 여러분들 직접 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먹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효과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뷔페 그냥 갔다 오면 배가 부르나요? 아니죠. 뷔페 가서 음식을 먹어야, 그래야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에너지를 발산하잖아요. 어떤 원리를 통해서 내 안에서 에너지를 발산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음식이 들어오면 그때는 음식이 객관적 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음식과 나를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이런 것처럼 믿음은 성례 때 사용하는 표지가 상징하는 그 실체와 하나 되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곳에서만 신령한 복을 가져준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이냐? 제네바 교리문답을 쓴 칼뱅이 기독교 강요 3장 2권 7절에서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고 우리의 마음에 인쳐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확실히 아는 것이다.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인쳐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확실히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불완전한 자랄지라도, 자격 없는 자랄지라도 자격 있는 자로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찬은 무엇이냐면 회심하지 않은 불신자를 위한 식탁이 아니죠. 성찬은 기본적으로 의롭게 하거나 회심에게 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이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식탁이 바로 이 성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연약함만 자꾸 돌아보게 되어지면 상당히 이제 양심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자세로 성찬에 참여하면 성찬은 그 사람에게 어떤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는 믿음을 가진 신자의 합당한 삶의 자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이들 보세요. 부모님의 명령에 때로는 불순종하고 말도 안 듣고 그래도 밥 때가 되면 딱 오잖아요. 그죠? 착각착각 와가지고 그냥 밥상머리 앉거든요. 그런 어떤 믿음이, 기본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자기만 잘 돌아보면,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를 돌아보면 뭐밖에 안 보입니까? 연약함과 죄밖에 뭐 더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날마다 유혹으로 넘어지는 죄인들을 위해서 마련된 식탁이지 천사들을 위해서 마련된 식탁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믿음은 다름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만 제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참여할 때 우리가 은혜의 실제를 누리게 되는데 성찬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실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떡을 주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내 몸이요 내 피라 말씀했으니까 전달되는, 하나님께서 이 성찬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은혜의 실제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318문에 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시적 표지에 집착하여 이것을 통한 구원을 갈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시적 표시 자체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소유하고 있다는 망상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축복을 갈망하는 우리를 그분께 인도하기 위한 보조수단이며 가시적 표지입니다. 여기 318문은 317문의 답,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이 성례들에 참여할 때입니다라는 내용에 근거한 질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례에서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지 가시적인 표지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시적인 본질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형식이에요. 그렇죠?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사실은 이미 당선되었잖아요. 그렇죠? 당선됐기 때문에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는 일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의식을 진행하지요? 그런 의식을 통해서 대통령이 차지하는 위치, 영향력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바로 이분이 대통령이라는 사실, 그 의식을 가지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런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내용들을 전달하는 도구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도 뭡니까? 단순한 하나의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상징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 일들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왜 이런 의식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심에 반해서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물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비실제적인 것이 아니다. 세례받을 때 물이 자신의 머리를 적시는 이 차가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우리가 씹어서 먹음으로 우리의 배가 불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비실적인 것이 아니라 실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형태가 필요하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표징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또 이 표징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주의자들은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화채설을 주장했죠.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제로 바뀐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수단이다라고 얘기해서 산파가 아이를 받다가 혹시 산모가 죽어가든지 아니면 혹은 아이가 특별히 유아세례 경우에 그렇죠. 아이가 혹시 죽어가는 경우에 신부가 가지 않아도 산파가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세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죠. 이런 성찬을 너무 의식화하고 하면 잘못되는 것인데 항상 종교가 타락하면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의식이 상당히 거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예배에 갔을 때 막 뭐가 이렇게 찬양대 소리도 막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 상당히 우리 정서가 고양도 되고 은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복잡한 의식이 많다는 것은 타락한 증거라고 말해요.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도 어떤 의식들을 행하도록 하기도 했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참여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캐나다에 한번 그 안식 올 때 벌써 8, 9년 됐구만요. 그때 갔을 때 어느 교회에서는 성찬에 이렇게 성찬을 베푸는데 성도들하고 다 무릎을 꿇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라고 칼빈이 이미 말했죠. 무릎을 꿇는 것은 숭배 행위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런 상징에 집착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상징에 불과할 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되죠. 기독교 강요 4권 17장 36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약한 마음을 도와 영적 신비들의 높은 곳을 볼 수 있도록 높이 올라가게 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약한 마음을 도와 영적인 신비들의 높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표현도 사용했지만 성찬은 야곱의 사닥다리다. 제가 그런 표현 사용했죠? 야곱이 봤던 사닥다리 바로 그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주께서 세우신 상징을 바라볼 때마다 그 상징이 표시하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인치기 위해서 성만찬 예식을 행하도록 하시고 세례를 제정하셨다면 상징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상징 자체가 가리키는 실체를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9문을 보겠습니다. 성례에 참여하기 위하여 믿음이 요구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기 위하여 성례가 믿음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양육하고 강화하여 함양시키기 위하여 성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인쳐진다고 이해하였습니다. 믿음을 일으키는 제1원인은 말씀이죠. 말씀만이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일으켜진 이 믿음이 지속적으로 양육되어져야 된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믿음이 양육되고 믿음이 함양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례를 제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참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런 면에서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례를 제정했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뛰어넘어서 그냥 눈으로 실제하는 그리스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가 육신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스러운 대상에 이를 수 있는 그 수단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신비스러운 대상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믿음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 해야 되느냐. 적어도 기본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을 한번 칼빙이 했던 말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칼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평온한 심정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존재 내에서 있을 수 있을 정도가 못 된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라 할 수 없다. 평온한 심정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존재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온한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말씀으로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없던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분명히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생성된 믿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그 믿음이 지속적으로 함양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믿음이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성찬에 참여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성례 자체가 믿음을 함양하고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수단이라고 하면 성례를 참여할 때, 성례 참여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앞서 말씀드린 그 믿음,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평온한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내 믿음이 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성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과 성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세 가지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지시하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시고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둘째로는 이 선포된 말씀을 성례로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가시적인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은혜다. 그 다음에 우리의 지성을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과 성례가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은 성만찬 때 참여하는 믿음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정도의 믿음만이 아니죠. 우리가 죄인이긴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식이 살아있긴 하지만 여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 계속해서 자라갈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믿음이 어떤 그 과정을 겪으셔야 되는가 하면 믿음이 지속적으로 커가는 과정을 겪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양육하시다가 아이 키가 자라지 않을 때 부모님들이 많이 근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비정상이죠. 적어도 키가 뭐 한 1m 한 50, 뭐 55 작다더라도 그죠? 하여튼 이게 자라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자라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근심합니까?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자신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근심도 없고 어떤 반성도 없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례는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벨직 신앙고백서 33장 앞으로 이제 벨직 신앙고백서를 공부할 기회가 있겠는데 거기에 보면 성례를 제정하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며 더욱 강하게 하시려고 성례를 제정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과 우리 마음속에서 내면적으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의 외적인 감각까지 더 잘 표현하시기 위해 복음의 말씀에 성례를 더하셨고 이로써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확증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내면적으로 역사하는 이 내용을 외적인 감각으로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에다가 성례를 보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례에 참여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자라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성례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표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례의 정당한 시행이죠. 성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그거를 바꾸고 말하면 신자의 표지가 뭐죠? 정당한 자세와 태도로 성례에 참여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그런 여러분들이 신자의 표지를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 수없이 참여했는데 믿음이 자라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자의 표지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20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성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이 증명된다고 생각하면 그리하여 보조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결국 불신앙의 표가 되는 것은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믿음이 작고 연약하다는 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신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들의 믿음은 항상 완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 안에는 언제나 어떤 불신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장하며 자라가야 합니다. 이처럼 성례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면 이것을 보조수단이라고 말했는데 이 보조수단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은 불신앙의 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칼빈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인지 그건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들 시골 교회 가면 또 특별히 저는 이제 중국에 1년에 두 차례 정도 들어가서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데 중국에는 목회자가 정말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분들이 많으세요. 뭐 스물 몇 살 이런 분들이 많으시고 집사님들이 그저 한 20명, 30명 되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목회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성례를 시행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 성례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례 은혜를 그들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 말이죠. 비록 좀 생각이 잘못되어서 이 성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믿음을 강화시키는 수단이긴 하지만 보조수단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수단이라는 말은 실제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주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이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례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위해서 성례를 제정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믿음의 약함이 있고 이 불신앙의 잔재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항상 성장하며 자라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칼빈의 기독교강요 3장 3권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서 불신앙은 언제나 신앙과 뒤섞여 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불신앙이 너무도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우리는 늘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모두가 입으로 고백하는 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사실마저도 이 점을 각자가 분명히 믿을 수 있기 위해서는 힘겨운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기본적인 믿음도 지키기가 힘들어서 힘겨운 싸움이 그 영혼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실에서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에는 누구나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감춰있던 연약함을 겉으로 드러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흔들려버리죠.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뢰는 칼빈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두려움에 둘려 쌓여있다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뢰는 두려움에 둘려 쌓여있다. 아마 이 둘려 쌓여있다라는 이 말은 아마 히브리서 기자의 그 표현을 칼빈이 차용한 것인데 우리는 연약함에 쌓여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린 연약함으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내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려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려고 갔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거의 그 불씨가 완전히 그 꺼져가는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신앙과 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확신이 뭡니까? 의심으로부터 자유해진 상태가 확신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데 완전히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전한 확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날아갈 때까지 불신앙은 치료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항상 불신앙에 흔들리는 모습들은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믿음이란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성숙에 이른다. 믿음은 태어나고 자라고 성숙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란 성숙해질 수는 있지만 완전해질 수는 없다 그 말이죠. 절대로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불신앙에 시달리죠. 예, 특별히 이 죽음을 앞두고 무슨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치열한 투병을 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 두려움의 실체, 연약함의 실체를 다 드러내요. 그러면서 사탄과 싸우고 자기 속에는 불신앙과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약함을 위해서라도 성례에 부지런히 참여하고 또 믿음의 수단들을 잘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례의 수단을 우리가 믿음의 방식으로 잘 손용하고 참여하여 가시적 표지가 가르치는 실체 저희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살고 그분의 몸과 피로 살아가는 그래야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먹지 아니하면 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저희가 기억하고 비록 육적인 존재라 육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성례에 참여하긴 하지만 이 육적인 방식으로 성례에 참여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 표지가 가르치는 실체 진정으로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확신은 늘 불신앙과 싸우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불신앙과 의심으로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싸우고자 하는 삶의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요 또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화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사오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여정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강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한 단계로 나아가는 이런 일이 없이 우리의 구원을 안심하는 그런 어리석은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올바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과 성례가 우리의 신명 안에 실제적 은혜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